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함께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음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신약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너희 손에 귀한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까지 사람들을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시려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듬뿍 담긴 음성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정해둔 기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애쓰다가 오셨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애타하시며 말씀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애타하시는 대로 매일매일의 시간들 가운데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춤으로 그 말씀 가운데 조금씩 자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입니까? 사랑받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받고만 사시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 생명을 힘입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즉 그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받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입니까? 사실 말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도 4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보다는 거의 절대 다수의 시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쯤 되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뚝 서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길러보시면 언제쯤 자녀들에게 너가 내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너가 사람답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줄 것을 요청하십니까? 한 몇 살 정도 되면 요청이 가능합니까? 지금 청년들이 30대 넘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 요청에 부합하는 시간들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삶을 요청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간과하곤 삽니다. 간과하고 살면서 요청은 그대로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답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에 많은 말씀들을 새기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저의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되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구절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로 살기보다 사랑받는 자로 그 삶을 고수했던 저에게 사실 이 구절보다 더 큰 감동이 있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달아가면서 그 다음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한국엔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맞다는 건지 안 맞다는 건지 히브리어도 똑같거든요. 29절과 30절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같은 단락이죠. 제가 세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진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희의 마음에 절대적인 평안을 주리라. 아닙니다. 조건절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최소한 한 구절로 끝나지 말고 그 말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까지는 읽어야 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가르쳐주는 법을 배우고 그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내가 주는 절대적인 힘을 얻는다. 예수님은 그냥 교회에 오면 혹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분기점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앞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된다라고 설파하십니다. 제자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그런 삶을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11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만 너희에게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시금 11장 하반부에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전체 문맥을 모른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온전한 안식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 주께서 지라고 하시는 멍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제가 90년 초반에 고등학교 때 읽었던 성경책에 여기 이 부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사기라고 적혀있어요. 빨간색 글로요. 주님 주시는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저본 사람은 압니다.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제가 거기다가 사기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오래전에는 이 한 절만 보고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얻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왜 내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는지 깨닫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복을 얻는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멍에를 메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당장 일어나는 건 손해받기라는 것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삶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데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고 말씀을 쫓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사실은 인간에게 아무런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당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주는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은 여전히 존재할지 몰라도 천지의 주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있는 인생이 누리는 평안은 말로다 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멍에를 지는 것이 당장에는 무거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산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30배, 60배, 100배 그 좋은 것 앞에서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진다는 마음으로 이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음에 갚으실 때 주로 계산법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제게 멍에가 가벼워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 길로 나아가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분기점으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했다가 세월이 흘러가며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천지의 주재되심을,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자였다가 사랑받는 자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꾸어 말하면 헤브론의 사람이 그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랄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간 것을 알지 못하면 올라가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의 현 주소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매번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탐문해 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3장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신약에서 그랄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적 배경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제가 2016년 데이터를 안 가지고 오고 2013년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013년도에 기윤실에서 대한민국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무종교인들, 즉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4.4% 신뢰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 개신교 목사에 대해서는 11.5% 신뢰한다. 교회에 대해서는 18.8% 신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관식으로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4.8%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참 특이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과 목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줬는데 사회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사회참여활동에 있어서는 천주교나 불교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회봉사를 가장 잘하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41.3%가 개신교를 뽑았고 32.1%가 천주교를 뽑고 6.8%가 불교를 뽑았습니다. 사회통합과 발전에 가장 공헌한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58.6%가 개신교를 뽑았습니다. 아주 상반되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기독교인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라고 말했던 96명의 사람들이 돌아서서 그러나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믿지는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시죠? 어떤 사람이 일은 아주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4%라는 건 2013년도의 계산법이었으니까 2016년도 데이터를 안 들고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아마 조금 더 줄어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배경이 되는 이 시대의 현 주소를 가만히 우리 마음 한켠에 둡시다. 일단 그러면 4등 안에는 들어야 우리가 영적인 혹은 성숙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3장,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의 형편도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편지를 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가 창세기 강해가 끝날 즈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이가 좀 더 드셨겠죠.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한 3년 정도를 더 가야 된다 생각하면 고린도 전후서는 그제야 만날 텐데 그 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실 것 아닙니까? 그때에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육과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읽으면 성경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이건 그냥 하나 읽으실 때 큰 키워드라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할 때는 푸슈키코스라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도. 여기에서 아주 번역을 탁월하게 잘한 거죠. 영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은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사르키코스라는 헬라어를 다르게 쓴 겁니다. 성령을 알고 구원을 받고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의 본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고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밝혔듯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뭐지죠? 사도 바울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초신자들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정지훈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누린 사람들입니다. 열두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했을 터이고 그 시대의 눈으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의 증거자요, 그 복음을 들고 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스스로를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육에 속했다라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세속적이다. 물질이 목적인 삶이다.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하는 말이 고린도 교인 입장에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이분들은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병고침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성령의 은사를 간절하게 갈구했던 인생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이 서두의 이야기를 했을 때 10중 8구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들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들을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아, 사도 바울의 말이 맞구나.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원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고 비판한다, 이거 가장 견디지 못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을 도리가 없어요. 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권면하는 말로는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게 귀한 것이 있느냐? 단지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함으로만큼 이 사람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는 그들에게 영적 소망이 없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던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고린도 전서 3장 이하에는 몇 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 교인들이 영에 속했다고 자만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일의 첫 번째가 분열이었습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요 자매라고 믿는다면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머리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분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까? 육적인, 육신적인 교회입니까?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분열하거나 대립하거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아마 고린도 전서를 강해할 때쯤 되면 한 4, 5년 뒤에 정도가 되면 우리 안의 구성원들이 아마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말씀 가운데 훈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겠죠. 더 이상 이 불편한 이 공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어느 곳으로 가게 된다면 혹여 체육관이라도 짓는다 칩시다.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온 사람들 이외에 다른 것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 테고 당연히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과 대립과 고통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바깥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는 죄인인 줄 아는 죄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들은 항상 뻔뻔스럽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교회는 그런 모든 것을 받아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갈등과 대립과 많은 사건들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상향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 일들이 있을 때 배운 대로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오리를 더 가주고 속옷을 내어주고 오른밤을 대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곳, 그래서 갈등이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상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영적인지 육신적인지 잘 몰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도 알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 고린도 교인들을 대다수는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으로 대립을 이끌고 나아갔던 대다수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이 분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별을 할 것을 각오하고 고린도 교인에게 이 이야기를 작심하고 한 이유는 5장과 6장에서 면밀하게 드러납니다. 5장에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음행과 술 취함의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술을 마시고 음행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음행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바울은 신전 장녀들을 찾는 습성을 청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시 안에는요, 수많은 이교 신전이 있었고 신전마다 장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교도들은 교묘한 교리나 제사의식을 개발해서 죄책감 없이 음란 자체를 즐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배우니까 우리 이 가나안 문화가 그대로 로마에 들어와서 이 고린도 지방에 이러한 문화가 창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것을 즐기던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 습관도 청산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런 습성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 그런 소문까지 듣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첩이죠. 첩을 데리고 살면서도 교회를 버젓이 나와서 다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악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이렇게 값이 싸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전까지 즐겨오던 술과 담배와 음행을 끊고 예수를 믿으면 옛 삶을 청산해야 함은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즐기는 것은 그대로 하면서 자기 마음의 위로만을 받으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하반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가르쳐주는 거죠. 11절 부분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값없이 사신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오기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던져봅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100명 중에 4명만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4명에 속하면 4% 안에 들면 괜찮아요. 일단 4등 자신 있으시면 일단 0 쪽을 갑시다. 근데 만약 4등 안에 못 들겠다 하면 상당히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영에 속한 증거가 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죠?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기준대로 살기를 애쓰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애쓰느냐,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그것을 나눈 분기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영에 속한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옛 습관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습관은 정돈되고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얼마나 큰 올무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대원은 3년간 합숙을 하거든요. 3년째 되던 때 그 전에 몇 번 방을 썼던 한 전도사님과 세 명이서 방을 쓰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3년 마지막 때쯤이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나눔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날 저녁에 모여서 쉐어링을 할 때 그날의 주제로 던져졌던 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쭉 나누었거든요. 제 옆에 계시던 전도사님은 이제 다들 이제 오래 지내놓으니까 형 동생하면서 지냈는데 그분은 미디어를 이야기했어요. 이 미디어가 자기의 신앙을 얼마나 퇴보시키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너무 고통스럽다. 신대문 3학년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도 제가 여전히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나누라 할 때 제가 아직 제가 할 말이 제 기전을 때리네요. 저는 축구가 제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나누고 난 다음에 제일 막내였던 우리 방의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목사인 아버지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이고 걸림돌입니다. 펑펑 울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정지할 마음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목사로 부름받고 목사로 살면서도 육신에 속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자주 보여주다 보니까 목사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자녀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시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화되고 그 마음이 사분오열, 분열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추어진 우리의 삶의 추한, 더러운 부분들을 청산하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부터 서신서를 쭉 기록해가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매듭을 짓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개역개정으로 보시고 저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취소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성경은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현주소가 우리의 삶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분에게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참 평안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며 당장 모든 것을 청산하지 못하지만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면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힌 이 경고대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바르게 깨닫고 사도 바울의 경고가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순종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언제쯤 다시 돌아가실 계획입니까? 모르시긴 하지만 사랑받고 용서받고 이해받는 존재에 머무르기를 즐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에 나를 맡겨드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